1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자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농구를 참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보다 우리 교회 농구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박진우 집사님이 어저께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앞에 어떤 프린트가 있었는지 아세요? Basketball is my girlfriend. 농구가 내 여자친구야 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의 농구 NBA 하면 80년대, 90년대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80년대는 쇼타임 레이커스라고 했고요. 그리고 90년대는 시카고 불스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농구 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쇼타임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림 압둘 자바 뭐 이런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선수는 현역 시절에는 그렇게 슈퍼스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존경하는 선수인데 LA 레이커스 출신입니다. AC 그린이라는 선수예요. 혹시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젊은 분들은 손을 드시는데 그러면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왼쪽 누가 AC 그린일까요? 왼쪽이 여기인데요. 왼쪽이 매직 존슨. 그렇죠?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오른쪽, 왼쪽. 저쪽이 AC 그린이에요. AC 그린 선수는 80년도, 90년도 쇼타임 레이커스의 우승을 세 번 할 때의 메인 선수였습니다. 아주 잘하는 선수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AC 그린 유스 파운데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에서 캠페인하는 게 뭐냐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자. 이걸 캠페인을 걸고 있습니다. AC 그린 선수는 85년도에 오리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커스의 신인으로 들어가고 2001년도에 은퇴할 때까지 16년을 NBA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은퇴하고 2002년에 결혼을 합니다. 38살에. 그때 자기가 발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날까지 순결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반은 다른 도시에 가서 경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딱 내리면 호텔 앞에 여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팀메이트들이 유혹을 한다고 호텔 방에 여자를 넣어줄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끝까지 순결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웬만하면 저 시절에 옆에 있는 매직 잔슨이 어떤 병에 걸렸죠?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문화가 문란할 때였거든요. 그럴 때도 순결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진이 두 장이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스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어린 자녀들 비만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5km 함께 걷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결혼은 한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데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순결을 지킨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민 생활을 최소한 2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이때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에이즈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든 가정이든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safe sex예요. 안전한 섹스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위생국의 정책상으로 자녀들에게 에이즈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병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 잘못된 메시지를 어린아이들에게 전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절에 AC 그린이라는 선수가 38살에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켰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때보다 문란하면 더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동성 간의 결혼, 유럽은 오래됐죠. 80년대부터 이미 허락이 되었으니까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보고 배운 신앙의 가치관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옳고 그른 기준이 다른 게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 그때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의 세상과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옳고 그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친구들의 peer pressure.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친구들의 압박? 아니 너는 몇 살인데 아직도 키스도 못 해봤어. 아니 너는 몇 살인데 아직도 순결을 지키고 있어. 너는 네 인생인데 언제까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이런 프레셔들이 끊임없이 오거든요. 이럴 때에 신앙의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옳고 그른 기준을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겠냐라는 거. 내가 정상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지 혼란스럽지 않겠냐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혼란스럽습니까? 우리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부자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해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는 고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자 네 번째 설교로 토픽을 혼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혼돈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가치관도 다르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다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충분히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고 혼동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냐.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 보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때요? 흑암이 더 이상 흑암이 아니에요. 그런데 흑암 중에 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빛이 없다라는 거. 흑암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시편 73편의 기사인 누가 썼죠? 아삽이 신앙의 혼란 가운데 빠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살아온 게 헛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 인생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헛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신앙이 혼란스러워지는 것,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AC 그린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정말 좋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AC 그린에게 예고 없이 한 질병이 찾아왔는데 참 특이한 질병이에요. 딱꾹질하는 질병. 농구 시합에 들어가면 딱꾹질이 끝이는데 그 외에는 계속 딱꾹질이 나는 거예요. 간증을 들었는데 2시간 이상 하루를 자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딱꾹질 한두 시간 해보십시오. 주님 임재 가운데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실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내 인생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거. 이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질문들이 생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라는 신앙이 혼동스러울 수 있거든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C 그린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2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갔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중심 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흑암 중에 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혼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 10절 시작 부분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중심 잡고 걸어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경외라는 단어를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fear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가 있는데 주인이 나무의 열매를 찾으러 왔다가 그 나무의 열매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도끼로 뿌리채 찍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을 한자로 딱 표현하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울 신자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새로울 신자거든요. 새로운 신자는 한자 세 개가 컴바인돼서 만들어진 월드예요. 다음 볼까요? 제일 위에 왼쪽 위를 보면 설립자가 있습니다. 세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뭐가 있어요? 나무 목자가 있어요. 나무가 서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도끼 근자가 있어요. 이게 새로울 신이라는 거예요. New.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새로울 수 있습니까? 나무 옆에 도끼가 있는 게.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채 찍어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끼로 찍어버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스스로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히는 인생 돼야지 스스로 결단하고 살아달라라는 게 새로울 신자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보면 경외 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본 성경을 보면 forb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forbear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알 거예요.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뭐가 됐어요? forbear가 phobia, 두려움의 병. 그렇죠?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전적인 의미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 fear, phobia. 긍정적인 의미예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와요? 뉘앙스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 두려워함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긴다고 말씀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경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fear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미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 어려운 존재는 거리를 둡니까? 가까이 갑니까? 거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그 경외 단어 안에는 기쁨, 행복, 즐거움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 혼동된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의미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한자로 신자를 보여드렸는데 똑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둡니까? 우리가 결국 어디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를 겸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신자랑 똑같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살아요? 열매 맺히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빨리 가고 싶은 기대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든든합니까? 아니면 긴장이 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 주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지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소식을 들으면 내가 가슴 뛰고 기쁜데 아직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늦게 오시지.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가 가장 혼동스러웠어요? 언제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언젠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 동생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제가 5살 아니면 6살 정도 됐겠죠. 어느 설날에 아버지와 함께 우리 가족 전체가 큰아버지 집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큰아버지 집은 정말 잘 살았거든요. 울산에서 넘버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예수를 잘 믿는 집이고요. 그 집은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제일 선두로 세우고 식구가 쭉 뒤에 섰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막내니까 제일 뒤에 섰죠. 벨을 딱 눌렀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문을 얼마나 여신 줄 알아요? 자기 고개 나올 정도만 문을 열지도 않아. 요만큼 딱 나오고 북에서 오신 분이니까 왜 왔네? 근데 제일 뒤에 있는 제가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몰라요. 굴욕감이 드는 거예요. 왜 왔네? 그 말이.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고 나 이러면 예수 안 믿고 싶다고 누구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 속으로 돌아보니까 제가 엄청 성숙한 아이였더라고요. 비웃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줄줄이 사탕으로 새벽기도 끌려가는 판에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이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아니 우리가 잘 살아서 존경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굴욕감은 안 느끼게 해줘야지 그게 하나님 아니냐라는 마음이 제게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고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혼란스러웠던 때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게 근데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도 삶에서 경험하셨어요? 성경에서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설명에 뛰어나신 분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복주기를 기뻐하는 자라는 걸 신뢰해달라. 저는 그걸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아, 신뢰해달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손에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혼란 가운데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설교했던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완벽한 감독이다라고.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그 고비 넘어가고 그 산을 넘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또 있고 돌아서 보면 하나님 손길 하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구비구비마다 우리 하나님의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잖아요. 그 믿음 붙들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지만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 임재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